주부 안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네, 2문입니다. 2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보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구도를 여러분 보시면 이런 유일한 참된 위로 가운데에서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거기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죠.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거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세 구도를 이 문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답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전체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비참, 구원, 감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문에서 11문까지 이렇게 1문과 2문은 서론으로 있는 것이고 3문에서 11문까지 비참함을 다루고 우리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12문에서 85문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86문에서 129문까지 우리의 감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2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전체 구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배경을 볼 건데요. 이 비참 구원 감사란 이 구도가 이 팔찌 교회법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델베르크는 이 팔찌라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팔찌의 요리문답서라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제 그 수도의 이름을 따서 이제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죠. 이 팔찌교회법 안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 세 가지 구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설교 이제 교회법 팔찌교회법의 첫 부분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 이 말씀이 세 가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를 알려준다. 뭘 알려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와 비참을 마주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다. 이렇게 그 교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지를 가르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을지를 가르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이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작성했던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우리에게 지금 핵심적으로 가르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무엇을 전하는가? 이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내용을 전한다는 거죠. 인간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며 살지를 설교자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설교자는 이 세 가지 비참과 구원과 감사를 성경 본문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봐서 이제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면 성만찬 시행 주일 전 토요일에 준비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합니다. 오늘 이제 성만찬이 있는데 이 팔찌교회법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모였어야 됩니다. 어제 다 함께 모여서 근데 이제 이 당시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모여서 성만찬 오늘 준비하는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얼마나 성만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청중에게 세 가지 질문을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청중이 예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것이 비찬 구원 감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우리의 죄, 둘째, 우리의 구원, 셋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책이 있습니다. 라고 막 설명을 하고, 이 법들을 설명했겠죠. 우리가 이것들을 전혀 지키지 못했고, 우리의 죄와, 비참이, 영원한 멸망이, 우리 앞에 거울처럼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묻노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스스로 불쾌하며, 불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에 목마르십니까? 이렇게 하면 청중이 예,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먼저 하려면 비참을 알아야 합니다. 비참을 알아야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또 이렇게 두 번째도 또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받을 수 있는 피조물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인간의 참된 몸과 영혼을 취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하고 성만찬의 의미를 요리문답서에 있는 이제 거의 그대로 묻고 청중이 예라고 답을 합니다. 세 번째도 같은 방식으로 주 그리스도에게 평생 감사를 표현하면서 시기와 미움을 거절하고 모든 죄를 위하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청중이 예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참 구원 감사의 구도는 이렇게 성만찬을 준비하는 그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리문답서 81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81문에도 한번 보시면 뒤에 보시면 여러분 시편 찬송 뒤에 보면 81문이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첨부된 거 보시면 81문 보시면 네, 81문 예. 이왕 찾으셨으니까 제가 묻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화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길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슬퍼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를 비참, 구원, 감사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 때문에 참으로 슬퍼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각각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사람. 네.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죄가 사해졌고 연약성도 다 가려졌음을 믿는 그런 사람, 또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에서 이것이 바로 비참, 구원, 감사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이렇게 팔찌교회법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신학적인 배경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학적 배경, 여기서 제가 신학적 배경, 신학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신학적이란 말은, 교리 전체에서, 교리 전체 체계 관점에서 이런 생각으로 제가 여기서 신학적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언약의 관점에서인데요. 이제 비찬, 구원, 감사, 이 구도는 사실은 율법, 복음, 율법의 구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는 이렇게 율법, 복음, 율법인데 이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그 우루시누스가 자기 해설서에서 이 3문과 19문이 서로 대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문은 뭐냐면 당신은 어디에서 당신의 비참함을 압니까? 이렇게 묻고 있고 19문은 어디에서 이 사실을 압니까? 그 사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라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압니까? 복음에서 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복음, 그 다음에 또 감사에 또 율법이 해설되고 있죠. 그런 구도인데 그래서 이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럼 율법은 이 우리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떨어졌는가? 그래서 우리 비참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언약 안에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것이 이제 구원이고 세 번째 감사는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관점에서 비참, 구원, 감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율법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뭐 언약과 율법이 다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그 사용이 있는데 대개 율법의 사용을 여러 가지 신학자들마다 뭐 그 사용을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가장 많이 구분되는 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은 이제 보통 이름은 정치적 사용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로 주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법의 일반 은혜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죠. 뭐 고조선 8조법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사용, 정치적 사용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 사용이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 비참을 맛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 이 신학적 사용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용은 이제 제3사용이다 이렇게 되게 불립니다. 그래서 제3사용, 세 번째 사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제3사용인데 율법의 세 가지 사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비참, 구원, 감사가 다 여기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비참과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참을 깨닫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율법의 두 번째 사용이 있고 세 번째 사용으로서 이제 감사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요 사실은 요리문답서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115문 요리문답서 115문을 한번 보시면 115문 보시면 십계명을 쭉 해설한 후에 114문에서 이거 다 지킬 수 있는가 물어보고 못 지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자, 115문에서 이렇게 이제 묻고 답을 합니다. 제가 묻고 우리 함께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의 이 두 번째 사용이죠. 신학적인 사용이고 이 두 번째가 이 세 번째 사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감사하는 신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를 완전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게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네. 네, 은혜의 방편의 관점에서입니다. 은혜의 방편에서 관점에서는 이제 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은혜의 방편에는 말씀과 성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방편은 그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이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말씀으로 또 성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었다. 우루시누스가 자기 해설서에 보면은 이 구도가 이 문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비참 구원 감사의 구도가 좋다. 왜 좋은가? 그것은 율법과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율법과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아까 언약, 율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왜 율법과 복음이 있는가?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이 왜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여서 이제 복음의 그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기 위하여서 율법과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이 비참 구원 감사의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또 신학적인 이런 배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해설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된 위로, 이 복된 위로, 이 참된 위로, 유일한 위로이죠. 이 유일한 위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위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내 전체가 몸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 행하셨는가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것이 함께 일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확신시켜서 영생에 대해 확신시키시고 이제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의지를 주시고 준비를 시키시고 이런 위로 이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와 비참함 지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죄와 비참을 모르면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참을 모르면 구원을 찾지 않습니다. 아픈 줄 모르면 의사나 약을 찾지 않습니다. 아픈 줄 알아야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얼마나 비참한가. 근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아픈데, 우리가 아픈데, 자꾸 인간들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다. 자꾸 이게 속이는 거죠. 아프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속이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구도 때문에 이런 것이다. 사회 구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빈부와 격차가 이 사회에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것이다. 그런 비참함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것이다. 뭐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사실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간에 다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 비참함은 우리의 죄라는 비참함이거든요. 우리의 죄라는 비참함. 그 비참함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예. 죄된 그런 눈으로 세상도 보고 나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모든 비참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진짜 질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 죄와 비참함을 알 때에 아 이게 죄 때문이구나. 이 비참함이 죄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여기서부터의 참된 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비참함, 또 구원, 그리고 이제 감사를 다 알려주고 있죠. 죄와 비참함의 지식이 없는 자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죠. 죄와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죄가 더한 곳에, 그러니까 이 죄가 성화는 뭐냐? 예, 성화는 뭐냐? 여기와 연결시키면 성화라는 것은 죄감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죄감이 더 깊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성화가 되면 될수록 아, 이게 죄인데. 이게 비참함인데. 그래서 어거스틴이 어느 날 과거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친구들과 재밌게 어떤 이 무슨 과일 같은 걸 그래서 우리말로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해 가지고 먹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 죄책감이 그 어거스틴을 짓누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어거스틴이 그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 전에 뭐 그거야 뭐 우리가 흔히 뭐 아예 그거야 어린 시절의 추억이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제 성화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죠. 아 이것도 죄구나.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라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 씻겼구나. 성령께서 내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 깨닫게 하셔서 그것도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참함을 안 후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받지 못하면 더욱 낙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신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 알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다른 길을 만든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이게 구원의 길이다 라고 누군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대로 알린다면 자기 스스로만 그 낭떠러지의 멸망의 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구원의 길,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로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나 구원받았다. 놀라운 게 이 개혁 신앙은 나 구원받았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나 구원받았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내가 왜 구원받은 것이지? 이 구원의 기원이 어디에 있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개혁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다.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신론입니다. 중심, 신론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감사 부분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감사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합니다. 생명 있는 자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감이 깊어진다는 것이지 죄가 더한다는 것은 죄감이 막 깊어지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죠. 이 얘기지 죄를 더 짓자 이게 아닌 것이죠. 이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는 구분되지만 항상 함께 합니다. 그래서 비참에 대한 지식 또 구원에 대한 지식 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 지식은 함께 묶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죄와 비참함을 아는 지식을 아는 자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죠. 어떤 처지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죄와 비참함에서 의와 영광으로 불려졌음을 알기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합니다. 야, 내가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또 죄와 비참함으로 또 돌아가리요.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내가 망칠 뻔했는데 내가 저기로 또 돌아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다 같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 가운데 살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적용입니다. 죄와 비참함의 이 보편성을 부정하는 자는 보기 힘들지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지식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아는 일은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신자는 인간의 비참함을 세상의 다른 가치관을 통해서 알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에 비참의 기원이 무엇인지 끝이 무엇인지 그 깊이를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죠. 세상의 비참함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공정하지 못한 뭐 이런 세상 또는 뭐 1등만 행복한 이런 세상 비참함을 다 합니다. 뭐 전쟁이 있는 것에 우리도 너무 비참함을 우리가 보는데 결국 그 기원이 무엇이었는가 이것들이 다 인간의 죄 때문이요. 인간의 부패 때문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나의 부패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흥미로운 것은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공정하지 못한 또는 도덕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분노합니다.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세상에 이런 비참합니다. 이걸 바로 느끼고 바로 말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그런 부패에 대하여 그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는 그건 싫다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좋지 심판의 하나님을 말하는 건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압니다. 이건 공정하지 못하고 도덕이 없고 여기에 대하여는 분노하면서도 심판하신 하나님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모습이 온전한 지식이 없는 모습인 거죠. 죄와 비참함의 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심판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비참한 세상이 있다, 비참한 모습이 있다, 이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도 그 어떤 한 종류의 심판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참 그 비참함이죠. 이런 비참함을 알기에 다 이런 구원을 찾습니다. 구원을 찾습니다. 모든 종교가 구원을 말하고 영화도 구원을 말하고 막 그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히어로들이 나타나서 다 구원하는 그런 막 영화들도 보면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하잖아요. 구원합니다. 그런 영화 저도 보는데요. 보니까 지난번 뭐 이렇게 보니까 야 이렇게 동료가 죽었나 아무튼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은 다음에 그 묘지에 대개는 서양 문화는 십자가를 세우잖아요. 죽었다. 근데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좀 거기서 뭘 세우냐면 X를 세우더라고. X 거기서 이제 아무 그런 영웅들이 아무튼 무슨 X였던 것 같아요. X를 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구원을 원하고 구원의 길을 찾는 거죠. 어떤 구원자를 찾는데 그것들이 다 사실은 상상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냅니다.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나의 거짓 종교의 모습이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 종교의 모습은 사실은 여기 그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끌어 내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신적 능력의 추구입니다. 초월적 능력의 추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내 야망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나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초월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 거짓 종교에 가서 찾는 거죠. 또는 도덕주의죠. 그래서 도덕주의인데 내가 내 도덕으로 구원을 이루고 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면 우리에게 구원이 오지 않을까. 예, 또 접신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 철학이 해답을 제시하려고 시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것. 그 모습이 항상 있습니다. 십자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어지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감사하는지 아는 지식도 여러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을 때 이것은 사실은 뭐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뭐 우리 현상교회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래야 좋아하실 거야. 인간이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좋아하실 거야. 자기가 생각해내서 이렇게 감정이 뜨거워지고 이걸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이래야 좋아하실 거야 라고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 그 모습은 싫어. 나한텐 그렇게 감사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지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임을 압니다. 그래서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하면서 아 이게 나의 이게 감사의 표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감사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 어떻게 감사할지 아는 지식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세 가지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이 죄와 비참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드려야 하는가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지식도 없이 비참하게 생을 맞이하고 마무리하고 또 영원히 비참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게 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 알아야 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께 더욱 피하며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고 죄에 대한 죽음이 의에 대해 사는 그 감사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